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부활하신 주님의 선언이라고 정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선언하신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선언이라고 정하였지만은 소주제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의 선언이 이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과 이어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첫 번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제자들이 빈무덤을 목격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다라고 하는 것이죠. 빈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셔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들키면은 주님처럼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선언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선언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선언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 아시죠? 예,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가 강사 오셔서 샬롬은 한번 하면 아쉽다 그랬다 그랬죠? 예, 몇 번 해야 돼요? 예, 샬롬, 샬롬. 예. 예, 평강, 평화 이렇게 예, 번역이 되는 것이죠. 신약으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어디서든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 만나면 제일 먼저 인사한 것이 뭡니까? 예,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못 먹고 힘들게 살았으면은 만남의 첫 인사가 밥 먹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지 드셨습니까? 또 하나 인사하는 게 있죠.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별탈 없이 잘 지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면서 평안하기를 기원하면서 서로가 만나면 그렇게 인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지금도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약에 깊이 빠져 있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양쪽 팔목에 푸른 주사 자국이 피멍같이 뭉쳐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매였기에 이제 목사님이 건면을 합니다. 계속 건면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왜 그러니? 도대체 너 왜 그러니? 그것 계속하면 중독되고 폐인되고 망가지는 것 모르느냐? 그게 그렇게 유혹적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질타를 합니다. 이제 건면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질타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즐기려고 마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하는 것입니다. 제 정신으로는 너무 두려워서 이 세상을 못 살겠어요. 라는 대답입니다. 이 자매의 말은 제 정신으로는 장래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서 마약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술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였지만은 술로도 안 되고 나중에는 더 큰 자극을 위하여 찾은 것이 바로 마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매의 말을 여러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이것이 오늘 젊은이들의 현실임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경쟁력 시대의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참 불쌍하잖아요. 이런 우리들의 자녀와 이 시대의 젊은 이 세대를 위하여 이걸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자매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술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도피처로 삼은 것이 궁극적으로 마약이었어요. 왜 그럴까? 교회 다니는 자매였는데.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은 누가 준 것일까요? 사탄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케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것들이 있죠. 건강 지키기 위해서, 물질, 재물 지키기 위해서, 안전을 위하여 건물마다 보안 요원을 두고 건물을 지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노력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래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이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인류 최대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면서 추구하는 목표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예전에 마인드를 업로드해서 영생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은 죽지만 그 정신은 소프트웨어로 저장해서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40년쯤 되면은 우리의 이 의식을 디지털 세계로 업로드 가능할 것이다 예측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현실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인간의 생과 이 모든 것, 예. 이처럼 마인드를 업로드해서 불멸을 꿈꾸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요? 무슨 추구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오래 살고 가능하다면은 영생을 누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예측까지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빨리 죽고 싶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생각하면 그만큼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죠. 최첨단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지만 그만큼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한번 타기도 두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비행기 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좀 준비 좀 해놓고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가능한 게 뭘까요?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믿음과 소망입니다. 이것 아니고서는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전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기 싫어서 두려워하는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지막 고백이 되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있을 때에 많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들은 분명합니다.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죽음도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도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천국에 대한 믿음은 99.99가 아니라 100%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순금을 뭐라고 하죠? 18K라고 하나요? 14K도 아니고 18K도 아니고 24K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궁금해서 왜 24, 100,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안 쓰고 왜 24라는 걸 썼을까? 24K라고 했는데 이 K라고 하는 캐럿이 순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99.99%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순금이라고 합니다. 0.1이 모자라게 표기되지만은 이 순금 99.99%이지만은 영구불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금 18K, 14K는 퍼센트가 50%냐 뭐 70%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지지만 24K는 순금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은 99.99%가 아니라 몇 퍼센트요? 100%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00%가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질 때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 성가가 있었어요. 한번 같이 어르신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알죠? 나는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 이럴 때 빨리 좀 따라해 주세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렇죠, 그죠, 권사님? 네,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우리 모두는 이 찬양처럼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져야만 됩니다. 이 믿음 가질 때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물리치고 평강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보다는 평강을 구하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에 이탈리아의 높은 산에 위치한 어느 수도원에 이른 아침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제가 나가보니까 피곤해 지쳐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밤새 산을 올라온 것 같아 이 사제는 이제 문을 열어주면서 묻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러자 그 중년의 남자가 말합니다.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중년의 남자가 바로 신곡이라고 하는 고전을 쓴 단테, 알리기에리 단테였습니다. 이 신곡은 장편 서사시로서 서양 문학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거 최고의 고전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이 신곡은 단테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길을 잃은 상태에 있는 자신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쓴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써내려가면서 지옥에 대해서는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안내자가 되었고 천국에 대한 인도자는 자기의 이상적 사랑인 베아트리체가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여정을 인도받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구원, 신의 사랑과 정의를 탐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신곡의 내용입니다. 단테가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탐구하면서 신곡을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며 마음의 평강을 구할 때에 단테의 나이가 40세였거든요. 중년기의 방황을 경험한 때였습니다. 마치 어두운 숲속에 던져진 외로운 참새 같은 그 영혼이었다라고 합니다. 20대의 사랑의 실패를 경험하였고 30대의 고향 피렌체에서 정치에 입문하였다가 실패하여서 고향에서 쫓겨난 신사가 됩니다. 단테는 오갈 데 없이 인생의 방황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의 평강을 찾기 위해서 그 40대의 산속 수도원을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테는 나이 43세가 되어서 무려 13년에 걸쳐서 신곡이라고 하는 이 걸작을 최후의 이 고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테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화를 맛보고 있다. 이것은 영원한 평화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테의 인생의 방황 끝에 찾아온 평강을 여러분은 선물로 받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도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평강, 이 평강이 충만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